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두 정상이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과거 발생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후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차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남북한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철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의 군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험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군사 분계선 1km 이내 초소 10여 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0일 오후 9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솔릭이 접근한 제주도에서는 여성 한 명이 높은 파도에 실종됐습니다. 솔릭은 23일 밤 중부 서해안에 상륙한 뒤 24일 새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어 태풍 솔릭은 25일 새벽 북한 함경북도 청진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산사태와 하천범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솔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마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1일 중국과의 대형 경제협력 사업 두 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티르 총리는 이날 닷새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 철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말레이시아의 2,50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채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불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너무 많은 자금을 빌린 데다 돈을 갚을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경제협력 사업은 전임자인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그는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해운업체 두 곳과 선박 6척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관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선박에 석유 정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해운업체 두 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초소를 철수하는 것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기구에 미사일 사찰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안전감사계획은 논의됐으나 방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초소를 철수하는 것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22일 비무장지대에서 10개 감시초소 GPU를 시범 철수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osing of guard posts is a good example of a tension reducing measure that can also help to build some degree of trust.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GPU 철수는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군사분계선이 한반도에서 적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소 철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긴장 완화 조치인 GP 철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 방어에 책임 있는 연합군 사령관으로서는 GP 철수가 군사분계선을 방어하는 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시 초소 철수에 따른 위험은 합리적 수준의 위험일 뿐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과도한 위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ll find other ways to maintain readiness. And that means more creativity in how we do our work.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며 항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군과 함께 창조적인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 태세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과 그 효과가 완전히 동일할 순 없겠지만 자신에게는 군 지휘관으로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이 모여 충분히 토의하는 과정에서 선언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외교적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한 동맹이 분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have any concern that this is going to destroy the alliance. I think any decision that's made regarding peace will be an alliance decision.
평화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리는 결정이 될 것이고 동맹의 이익 등 동맹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미한 동맹의 분열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군 유해 추가 송환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후속 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유해가 송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조건을 달성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전작권 전환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성실하고 진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ut we still have to see earnest action being taken on those matters of grave concern, like denuclearization.
아직도 비핵화 같은 중대한 우려에 대한 성실한 행동을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평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조치들에 뒤이어 비핵화와 신뢰에 관한 보다 중요한 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실행해 옮기도록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두 곳과 선박 여섯 척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이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제재 대상은 러시아 기관 두 곳과 선박 여섯 척입니다. 재무부가 북한 관련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를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프리몰의 해양 물류 주식회사와 구존 해운 주식회사, 또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어트 등 선박 6척이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패트리어트 호는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 2호에 석유 1,500톤, 또 천마산호에 2,000톤을 환적했습니다. 청림 2호와 천마산호는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입니다. 재무부는 북한 수뇌부의 불법 이권 활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39호 실사나 대성은행이 석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정제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이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고 미국 법에 따라서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이달 초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한 데 이어 15일에는 불법적 대북운송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 3곳, 개인 1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 제재 명단에 올린 러시아 선박들은 한국에 여러 차례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척도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21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러시아 선박들의 운항 기록을 마린 트래픽을 통해 추적해봤습니다. 전체 6척의 선박 중 4척이 한국에 입항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활발한 운항 기록을 남긴 건 세바스토폴호로 올해에만 포항과 부산 등 최소 10일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선박은 14일 부산에 입항해 20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청은 이 선박의 입항 목적을 선박 수리로 기재했습니다. 제재 선박 중 한국 입항 기록을 남긴 또 다른 선박은 보가티르호로 올해에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티잔호와 넵튠호는 각각 5회와 2회씩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프리몰의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 해운 주식회사를 제재하면서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이 중 패트리어트호는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석유 1,500톤과 2,00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척의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선박 소유 회사를 제재하면서 이들의 소유 선박을 모두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현재 부산에 입항한 세바스토폴호를 비롯해 다른 선박들의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들 선박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상태로 억류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총 3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은 1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선박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도를 갖고 있다며 억류 해제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의 마이클 모스 부국장은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use cyber operations to raise funds, launch attacks, and to gather intellig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모스 부국장은 21일 상원 법사위 범죄테러 소위원회가 미국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스 부국장은 이날 미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네트워크 마비나 데이터 삭제, 랜섬웨어 배포 등의 공격을 기습적으로 가할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북한이 개발하고 감행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사례를 소개한 뒤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8,100만 달러 상당의 사이버 절도 사건을 자행한 주체도 북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점은 명백하다며 이란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도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it is clear that the Russian government tried to interfere in the 2016 elections, Iran, North Korea, China, and outside hacktivist groups as well as domestic hacktivist.
이어 북한은 지난 2014년 영화 한 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침투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can look at 2014 when North Korea reached into Sony Pictures because of their frustration over a movie.
그러면서 당시 북한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 회사에 3,5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지난 2014년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더 인터뷰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히 비핵화에 착수해야 종전선언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위 의원들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잭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 host of issues. I think first North Koreans have to begin to identify all their nuclear locations.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리드 의원은 20일 VOA 기자 만나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은 상당히 많다며 그중에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종전선언과 같은 추후 단계를 논의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위 의원들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 논의의 최소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데이비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We would all like to have a treaty to finish in, you know, in that war. Right now we have an armistice and I think nobody
퍼디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인들도 현 휴전 상황을 만족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을 종식하는 협정이 체결되길 원한다며 이 사안도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사안이며 그 다음이 평화협정과 더불어 한국전을 끝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하면서 내부 경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설정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적대 행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종전선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remember, all the provocations that have come on the Korean Peninsula, all of them, including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were started by North Korea.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도발 행위는 한국전 발발을 비롯해 모두 북한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38선과 비무장지대 인근 병력 배치를 포함한 적대 행위를 줄여야 미국의 관점에서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맺은 관계에 회방을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두 정상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leave that up to the president and Kim Jong-un because they have the relationship that I don't want to interfere with.
이어 뭔가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곧 다가올 추가 회담 결과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나선 러시아 기관이 미국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가운데 미 상원 의원이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동맹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은 군사 역량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막혀야만 비핵화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 정권을 도우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불법 정제유 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한 이날 재무부의 신규 제재는 좋은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현행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여지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채용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이행 완화가 완전히 용인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 세계에 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군사 역량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미국이 쥐어짜야만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의 직접적 관여를 더해야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영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이 제한돼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영변 핵시설 등에서 냉각수와 증기 배출 등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된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20일 공개된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 명의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성명들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활동이 지속된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와 냉각수가 배출되는 모습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5메가와트 원자로는 현 가동 주기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가동이 드문드문 중단되기는 했지만 원자로 노심에서 모든 연료가 배출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영변의 재처리 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 가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착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증기 가열기의 가동 기간이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완전히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에서 냉각기가 가동되고 차량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이 사용된다는 신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는 영변 재처리 공장 인근 구룡강에 작년 후반 취수용 댐이 건설된 점을 관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설은 영변의 경수로나 오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남부 평산광산에서도 우라늄 채굴과 가공 활동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서도 영변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IAEA의 이 같은 분석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여부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지 않느냐는 VOA의 질문에 최근 인터뷰에 덧붙일 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이 미북 협상의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2020년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한다는 가상주제를 토대로 소설을 쓰셨는데요. 그동안 핵미사일 연구에 주력하시다가 이런 소설을 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One of the big questions on everyone's mind has been, could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궁금증 중 하나는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북은 서로를 위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북 협상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소설을 통해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North Korea has never said that it will disarm. I think that
북한은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제안은 포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외교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단기간 내 비핵화하는 것을 고집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이 모든 과정은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이번 소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나요?
I wanted to accomplish three things. I want people to understand that nuclear weapons are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쟁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무자비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리고 핵무기 이 세 가지가 혼합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You know, I think the most surprising thing I learned was how easy it was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오고 있다고 김정은이 얼마나 쉽게 잘못 믿을 수 있는지 이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역 통신 보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통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전화가 몰려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사이버 공격이 오고 있다고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죠.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 solution is what President Moon is trying to do. You know, as I understand it, President Moon
해법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무장 해제와 비핵화와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밀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이 북한이 당장 비핵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충돌하게 될 때의 상황이 저는 매우 우려됩니다. 북한이 당장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분명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누군가를 찾을 것인지 우려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말씀이십니까?
If I were the president, I would stop insisting that North Korea abandon its nuclear weapons.
목표나 포부로 두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단기 내 비핵화 요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The end goal is North Korea that treats its citizens better and lives in harmony.
최종 목표는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이웃 나라들과 조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비핵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 여부를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 우려는 없습니까?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had nuclear weapons for more than a decade. I don't think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을 핵무장하도록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인들에게도 위험합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가 독일의 핵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 간 나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핵 문제는 그 이후에 다룰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장기화되면 핵 확산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It's certainly the case that proliferation is an issue, and I think one thing that we would like to get.
맞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의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과거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제시했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이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이산가족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번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You know, it's a humanitarian event. It has great significance for the family members that are involved.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행사입니다. 고령이 된 이산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한국 정부가 하게 해서 뭔가를 받는 수단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 행태는 아주 반인륜적인 겁니다. 게다가 많은 이산가족 가운데 아주 적은 수만 뽑아 제한적으로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한국 정부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산가족 상봉이 해왔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만나고 싶은 혈육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더라도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봉 상황은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Oh, there's no question about it. Family members should be able to see other family members. There's no question.
그런 지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산가족은 자신들이 만나길 원하는 가족을 아무 제약 없이 만나야 합니다.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의 교류 허용을 너무 꺼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졌든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북한 정부가 뭘 우려하기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그렇게 꺼리는 걸까요?
They don't want people from the north to know what's happening with their relatives in the south. Living conditions in the south are so much.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가족과 친척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깨달아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거죠. 지구촌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전화 통화를 막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이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Yeah, why we're not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llowed to go south to see the Olympic Games?
그렇습니다. 왜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김여정처럼 한국에 가서 올림픽 게임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긴장을 핑계로 소수의 이산가족 상봉만 허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포츠 행사를 보십시오.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함께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했습니다. 이런 게 모두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은 한 번도 공식적인 상봉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봉 합의를 기대했던 관련 단체들은 그래서 큰 실망감을 VOA에 나타냈었는데요. 뭐가 걸림돌인가요?
The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who've been dealing with this issue are extremely good people. They are very understanding.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주도하는 가족 관계자들은 아주 선한 분들입니다. 또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올바른 겁니다. 그들의 노력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은 한국의 방대한 이산가족 규모에 비해 적습니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에서 훨씬 큰 정치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더 크고 깊은 안보 우려 사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북한과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진전에 관해 다룰 시간이 적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적은 것도 주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북한에 영유 중인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에도 북한과 합의를 했는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만 진척이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Now it's a very difficult one because these are elderly people and they're dying and their last you know
네, 아주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상봉의 기회를 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몹시 어렵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 사안에 관해 정말 솔직히 말해 별로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분명히 미북 관계나 안보 사안에 관계없이 제기돼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이 과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북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했나요?
The North wants to use it as a political chit. They want the United States to...
북한은 한때 정치적 청구서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활용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뭔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교환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계속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법의 일환으로 재임 시절에 미국의 이산가족 단체들의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상봉의 문을 열도록 권고하신 것으로 합니다.
It's difficult and the American Red Cross has been very helpful and very anxious to be helpful.
그것도 어렵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많은 도움이 됐고 북한 적십자사가 상봉에 책임 있는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십자사를 통한 상봉을 꺼린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양보를 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다른 나라에 무기 판매를 재개하도록 미국이 허용하면 미국 내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나 찰스 랭글 하원의원 같이 과거 이산가족 상봉 추진 결의안을 주도하고 또 관심을 보였던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의회와 미국 조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Yeah, I think it helps. I think it encourages the administration to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사안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면 진전될 가능성도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북한 수뇌부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공고를 하고 싶으신지요?
This is a humanitarian issue. The North Korean officials should allow people, particularly these elderly people who want to see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 사안입니다. 이산가족들, 특히 고령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포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에 관한 킹전 특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북한산 석탄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지적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첩보 형태로 관련 정보를 받은 후 약 9개월의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제3국 선박이 한국에 붙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억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보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고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을 적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한국 정보당국이 이를 미리 적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북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최소 3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난 신성하이호입니다. 벨리즈 선적의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에 기항했던 선박입니다. 지난 1년간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지 못한다는 한국의 독자 제재에 따라 특별히 관리돼야 할 선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신성하이호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포항에 무사히 입항을 했고 이후 출항을 했습니다.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이었던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는 국정원에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이나 비행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무기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테러범을 또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추적이 됩니다.
특히 선박들이 사용하는 국제 상용망 통신을 감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선박의 동향을 감시한다며 논란이 된 선박들도 국정원 차원에서 미리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보를 상위 기관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거를 보고해봤자 윗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고했는데도 이제 뭐 묵살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도 이번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직 간부는 한국 정부 스스로도 남북을 궤도로 하는 정찰 위성이 북한 일대를 수시로 촬영하고 있고 이번 석탄 사안과 같은 첩보가 들어왔을 땐 추가적으로 감시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학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더 조사할 것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석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석탄이 반입되는 정보도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이후에도 그것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의 국정원의 역할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매자의 역할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국정원이 우리나라 그 안보에 어떤 천병이나 최애 보루 역할을 좀 소홀히 하면서 지금 오히려 외교부나 통일부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BOA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지 여부와 함께 신성하이호가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에 입항한 사실을 파악했는지 국정원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국정원에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 2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제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 소속인 카딘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추가 정상회담 개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need to see demonstrable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추가 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입증 가능한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진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합니까?
So before there's any more meetings, I would hope that we would see
북핵 신고서 제출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사진 촬영용 회담이 있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완료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I'm not an expert on this, but I have talked to experts. We've had hearings in this committee with experts. The very first thing you do.
현재까지 나타난 진전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핵 신고서를 제출받고 국제 사찰단을 핵시설에 파견함으로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핵 프로그램 전면 동결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서서히 감축시키는 비핵화 과정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비핵화 출발점에 해당하는 이런 첫 단계가 이뤄졌다는 징후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죠.
최근 북한의 관심사는 종전선언에 맞춰져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과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There are non-nuclear aspect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No question about it.
미북 관계에서 핵 문제가 논의돼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이런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논의에서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은 비핵화와 연계돼야 합니다.
남북한 상황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 착공 등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You know, we do have sanctions for a reason. Sanctions need to be enforced, need to be global. But where you can
대북 제재가 부과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재는 집행돼야 하며 세계화돼야 합니다.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재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 체계는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추가 정상회담에 관한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3일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9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로 예상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 25도. 풍산 아침 15도, 낮에는 21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예상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서해도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3.5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두 정상이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과거 발생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후 양국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차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일 남북한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철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22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수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의 군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험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사분계선 1km 이내 초소 10여 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0일 오후 9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솔릭이 접근한 제주도에서는 여성 한 명이 높은 파도에 실종됐습니다. 솔릭은 23일 밤 중부 서해안에 상륙한 뒤 24일 새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어 태풍 솔릭은 25일 새벽 북한 함경북도 청진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며 산사태와 하천 범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솔릭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1일 중국과의 대형 경제협력 사업 두 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닷새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 철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말레이시아의 2,50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채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불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너무 많은 자금을 빌린 데다 돈을 갚을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경제협력 사업은 전임자인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그는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해운업체 두 곳과 선박 6척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선박에 석유 정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해운업체 두 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프리모의 해상물류회사와 구전해운회사, 또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오트 등 6척입니다. 특히 패트리오트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석유를 환적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